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떠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추석 감사주일에 그 제목, 설교 제목 아세요? 지난주인데 두 주 지났는데 잊어버리셨나요? 설교한 저도 사실 어떤데는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 감사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사야 49장 13절을 보면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위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9장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는 않죠. 고통과 이 시련, 이 아픔을 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도록 매를 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주시지만 또 싸매시기도 하시며 회복하시기도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에요. 1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애굽의 왕도 아니고 애굽이 섬기는 우상도 아니고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잘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이제 건망증 증세도 보이는 것이죠. 자동차 키를 들고 키를 찾는 거예요. 키를 들고 찾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친교실에 목원사님에게 얘기하러 갔다가 꽃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고는 뭔 말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간 거예요. 근세 깜빡 그렇게. 예. 미국의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 차세대 목회자 가운데 참 주목받는 목사님인데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딸이 이제 9개월째 되었을 때에 외출하기 위해서 기저귀 가방을 비롯해서 온갖 아기용품을 챙겨서 차에 탔는데 보니까 아기는 아기 침대에 두고 타는 거예요. 아기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은 진작에 아기는 그냥 그대로 집에 두고 차를 탄 것을 기억한 것이죠. 건망증 증세 있으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요, 포스트잇에 늘 꼭 뭘 적든지 핸드폰 메모란에 꼭 적어야만 되는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긴 것이지요. 영적인 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건망증 증세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하면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찾아오는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눈앞에 어려운 일로 인하여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5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그리고 5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잖아요. 너를 지은 자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유래화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거든요. 그런데 입양아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제 알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입양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에 종종 자기는 버림받은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 거절감과 스스로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자기 집 현관 앞에서 같이 놀던 이웃집 여자아이가 툭 내뱉은 말이 있는데, 넌 너의 부모가 버린 아이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순진한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한 거죠. 넌 너의 부모가 버린 아이야. 잡스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잡스를 입양해서 키우던 부모가 그 사정을 안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티브, 잊지 마라. 넌 우리가 많은 아이 중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어떤 거절감, 열등감과 스스로 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혼란하고 타락하여서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바로 이것이에요. 그럴 때에 산 소망이 있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중에 단 버틀렛이라는 교육학 박사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만나면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놀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그의 외모를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흑인이었고 귀 밑에는 커다란 혹까지 달려 있어서 그 외모를 본 사람들은 다 놀랬다는 것이죠. 버틀렛 교수는 어릴 때 그의 외모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의 볼품 없는 그 외모 때문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교수와 대화할 때에 놀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발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교수를, 어릴 적부터 그를 본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그걸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은요, 그의 볼품없는 외모, 발음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수님이 갖추 주신 그 품위와 인격을 보고 뛰어난 그 실력과 영성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교수님이 성장하면서 그의 실력과 영성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입니다.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하여 일할 때에 성실하게 일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청소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그 상점 주인 백인이 흑인인 그 교수에게 복음을,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열심히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박사학위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기자가 학위를 받던 그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박사님 우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 때에 그런 질문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건 글을 제가 올린 것 같은데 네. 자 보세요. 나에게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버틀렛 교수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로 인하여 언천 교수의 발음이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멸시하였지만 자기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나약하고 비겁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에 우리가 나약하고 비겁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치우쳐 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비겁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기야 뭐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밤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옛날에 반가웠잖아요. 사람 만나면 반가웠어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 밤길 가다 만나면은 반갑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우리는 않고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어떠한 자이기에. 그리고 15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